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나라에 들여보내신가를 깨닫게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일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활동한다. 이러한 그 얘기에 대해서 대개 기독교인들은 단지 어떤 성경이 얘기하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속에서 활동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문 경우가 참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가 활동한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냉소를 보냅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그런 의미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그 저희 전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도 이미 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건성으로 그냥 생각할 뿐이고 그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런 의미로만 자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현재 속에 시작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은 이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자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기가 힘든 이유가 대개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이유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활동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를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죠.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 하는데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변화 그런 활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들은 배척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방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세계가 도래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또한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좀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의 답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은혜를 안다는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는 것이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어떤 성경 지식, 상식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증거, 그 현상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증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은 그냥 살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만져주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고 싶어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머리에 손을 얹던가 안수를 해서 복을 빌어주기를 바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이었고 또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었고 또 랍비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요. 그래서 그 예수께 나와서 복을 받으면은 자기 아이가 병도 안 걸리고 무탈하게 잘 자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 아기가 예수께 나오는 걸 거부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기를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제 제자들은 예수님 같은 이 분이 이 아이 같은 이 존재를 그 아이까지 상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란 존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고 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 사회가 어린 아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이를 무시해서 이 책망을 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랄지라도 어른들이 아이를요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뭐 끼어든다거나 하면은 어른 얘기가 끼어들지 말아 야단을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늘 아이는 어른이 보살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른을 가르친다. 이건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 어른의 세계죠. 그걸 보면 이 제자들이 아기를 데려오는 걸 책망을 했다. 뭔가 조금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자 입장이랄지라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바쁘신단 말이죠. 바쁘신데 이 하찮은 아이들까지 만져달라고 이 아이에까지 복을 빌어달라고 데려올 수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상대한 그만큼 좀 가치 없는 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단코 이렇게 대합니다. 양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이 원칙에서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한다. 봐줄 것이 없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그 제자들도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러한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어린아이 데려오는 걸 보고 책망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이고 제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몽땅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럼 제자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어른 마음이 돼 있어요. 그 어른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에서는 이제 이걸 이해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에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특성을 가지고 갖다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성 중에 하나가 순수성이에요. 어린아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들어간다.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정말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하다는 뜻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것, 이걸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은 뭐 순수하다 그렇게도 할 수가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미 조금 할 때 아이 때부터 뭔가 인식될 때부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했으면은 무조건 오래제끼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결국 인간의 본성에 감춰진 욕심은 어김없이 이미 어릴 때부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점차 순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 때부터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세상을 배우고 듣지 않습니까? 욕도 배우고요. 남 비방하는 것도 배우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집에 얘들을 가둬놔도 어떻게든 욕을 배우고 알아가요. 그게 요즘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은요, 그 자기들 그 무슨 블로그나 카페 그런 데에 악성 댓글 막 달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악성 댓글 다는 일에 초등학생들도요 많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자꾸 오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연예인들 막 욕하는 걸 가지고 이제 즐거움을 삼는 그런 게 있죠. 어차피 서로 얼굴 모르니까, 얼굴 대면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있었던 어떤 학교 폭력, 왕따 이것이 중학교 내려오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교까지 왕따, 어떤 폭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시대에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은 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 더 무섭습니다. 저보다 더 무섭죠. 엄청나게 무서운 게 지금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생까지는 제외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 이것도 제외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좀 어리다 싶은 게 창훈인가요? 창훈이를 끼워놓고 순수화되고 싶시다. 그러니까 어른이 창훈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른이 창훈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어른이에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서로 누가 높은가 노골적으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속물 근성 그대로 있는 그 사람,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그 근성, 어른 마음을 다 비우고 아이의 마음을 내려간다, 순수해진다, 안 되는 것이죠. 또 설사 좀 뭐 돌을 닦고 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순수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성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죄가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순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냥. 이걸 생각하면은 어떤 어린아이 같이 이 말도 아이의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의 어떤 면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이 중요한데. 물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은 이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뭐가 정말 어린애 같은 것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기울어져요. 부디 지금 여러 마음이 그러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애 같다, 이건요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15절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오게 되었는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수께 관심을 두고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어른을 졸라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예수께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이죠.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아마 아버지를 이제 가르치겠죠. 내 아이니까 예수께 데려가서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한 대로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조른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부모의 뜻에 의해서 네가 예수께 나가서 복을 받아라, 그 손을 붙잡고 끌어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 바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 이것과도 연결됐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걸 감사를 했어요. 세리는 악하지만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감사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이끌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 그들은 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고 십일조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성도답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나를 누가 끌어줘야만이 하나님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나를 하나님 나라 이미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치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따로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를 않는 거죠. 근데 세리는 자기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과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게 세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둘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정말 신앙이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바리새인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저 나쁜 사람 이래버리니까 천국 못 들어가 이래버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얻는 사람이 있는데 참 경건하게 살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한 행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토색질을 하고 남 사기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보일 때에 분명 우리 눈에는 이쪽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고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을 여길 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시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그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기냐 그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경건한 삶이 들어오는데 예수의 눈에는 누가 자기의 죄인됨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것이에요. 결국 하늘이 기뻐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흔히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자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도 늘 우리의 시각은 바리새인 같은 열심히 행한 사람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은혜의 세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기준과 내용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기준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운 기준은 누가 자기 악함을 알고 정말 자기를 부끄러운 자로 바라보느냐 그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버립니다. 기준과 의미와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정말 신앙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저게 이런 말이 뭐 신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분명히 아니라는 거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실천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만큼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니까. 그게 바리새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뭐 착하고 살고 봉사하는 그런 삶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세우게 되면은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 늘 우리는 그런 위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어린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린아기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은혜를 아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이것이 뭘 거부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거부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걸 가지고 난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걸 공동 내세우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처럼 오랫동안 이제 예수를 믿어 오시면서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 왔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이 돼요? 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참 목사로서 할 질문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려고요. 그런 답은 이제 하지 마시고 성질 나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뭐예요? 막상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평생을 예수님만 믿어온 분에게 이런 질문 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이건 필요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타성해져는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가 다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져는 습관적 맹목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나에게 신앙은 뭐지? 이런 생각이 고시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는 이런 질문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참된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늘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착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 착각에 빠진 사람들,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신앙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본질과 목적과 내용에서 벗어난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진화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했죠.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 자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뭐에 두었습니까? 뻔하죠. 경건한 사람들, 규례를 지키는 것들, 금식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의 근거를 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걸 하고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난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신앙한다.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누가 죽어 천국 가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현재 임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공허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붙들려가지고 육신의 문제만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예 어떤 관심의 대상에서 저만큼 밀려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붙들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알려고 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예수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예수께 찾아가고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육신에 붙들어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보다 어떤 은혜의 세계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 문제에 더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이게 우리의 바람으로 늘 굳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째 이유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그 말입니다. 늘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되는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 지극히 타산적인 그런 존재로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겉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있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 때 아, 이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늘 관심이 이 땅으로만 향해 있는 그런 나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나라를 조금씩 알게 하시고 조금씩 그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감사함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 속에서 뭔가 현재의 삶을 이기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걸 제대로만 알게 되면은요. 정말 부유하지 못하고 힘든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우시는 것, 나를 이끄시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늘 주가 함께한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 큰 위로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1년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홀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느낌은 마치 나 홀로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힘들어도 뭔가 나아진 것도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잊고 살고 홀로 살아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께 일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을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세상에 젖어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려는 그런 일을 계속해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흔히 생각하는 신앙과는 차이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신앙은요. 열심히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게 또 나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에 붙들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그런 나를 예수께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었구나. 그렇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도우심이고 믿음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 안에서는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 천국까지 이것이 아니고요.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겠죠. 다만 참된 신앙의 그 모습이라면은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이끄시면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 난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세리와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동일한 죄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걸 책망하는 그런 제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또 그런 제자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 아이를 데리고 책망하는 제자로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워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 받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높은가 이걸로 싸우지 않고 관심을 두지를 아니에요. 자기 한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주의 이름만 높이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어진 제자입니다.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끌어갈 제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현지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만 높인다. 그 은혜로 감사한다. 나의 모든 공로를 내놓지 못하고 늘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 부각시키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한 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고 사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그게 주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는 주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께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조금씩 기쁨과 평강을 알게 해 가시는 겁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 안에서 주님이 나 일하시구나 그걸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 게 아니었고 주님이 이끄심 내게 있었구나. 그 믿음으로 주께 나오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그 나라를 받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주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상 이 세상에 젖어 사는 저희들입니다.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나라는 보지를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돈이 좋고 예수의 은혜는 우리의 말뿐이고 멀리하면서 이 땅에 내 터전을 마련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주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가 누구신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하시고 그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늘 동행하시고 일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위를 높이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